오늘의 미국에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미국 건국 초기 광대한 대륙을 건너 태평양에 도달하는 길을 처음 탐사한 개척자들의 이야기 2편을 보내드릴 차례죠.
그렇습니다. 메리웨더 루이스와 윌리엄 클라크의 이야기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루이스와 클라크가 이끄는 탐사대가 오늘날의 노스다코다주 캐나다 국경 가까운 곳까지 올라간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네, 이곳은 맨단이라는 소도시인데요. 당시로는 백인 사냥꾼들이 가본 미국 본토의 가장 서북쪽 변방이었습니다. 탐사대는 1804년 겨울을 여기서 보냈었죠. 이듬해인 1805년에 미조리 강 얼음이 녹자 다시 탐사길에 나섭니다. 4월 7일 출발한 이들은 이제 거의 정서 방향으로 전진을 합니다.
네, 물론 그때는 오늘날과 같은 주의 명칭이 없었지만 지금의 노스다코타 서쪽은 몬타나주가 되죠.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모은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일부가 센트루이스로 가고 남은 일행은 33명이 됐습니다.
네.
자, 탐사대는 옐로우스톤 강, 머라이어스 강을 지나서 6월 13일에 미조리 강을 가르는 대폭포에 이르렀습니다. 일행은 장엄한 자연의 모습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 폭포는 오늘날 몬태나주의 북부에 위치한 건데요. 자, 어떤 폭포였기에 그렇게 놀랐을까요?
처음에 이들은 커다란 폭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를 올라가는데 또 폭포가 나오는 겁니다.
네.
강의 약 16km 구간에 이렇게 다섯 개의 폭포가 연달아 나오는 거예요. 가장 높은 것은 25m에 달했는데요. 이 다섯 개 모두의 낙폭을 합치니까 약 57m에 달했습니다.
네, 보기에는 어마어마하고 멋있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네. 이런 상황에서 탐사대가 강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다는 점 아니었을까요?
맞습니다. 하는 수 없이 이들은 폭포를 우회해서 짐을 운반해야 했는데 워낙 지형이 험해서요. 이곳을 지나는 데만 무려 한 달이 걸렸습니다.
네. 드디어 탐사대는 대륙 분리선으로 불리우는 로키 산맥의 레미 고개에 이르렀습니다. 이 고개를 넘어야 태평양 쪽으로 접어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보통 큰 산을 넘을 때는 그중에 낮은 곳을 택해서 넘게 되는데요. 그래도 이 고개는 높이가 해발 2247m나 됐습니다. 여기가 바로 길고 긴 미조리 강의 발원지가 됩니다. 강 폭은 아주 좁아졌습니다.
탐사대가 찾는 것이 이 태평양 쪽으로 연결되는 물줄기인데 어떻게 찾았습니까?
아니요. 그런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
다만 높이 솟은 로키 산맥에 눈 덮인 산봉우리만 첩첩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로키 산맥은 캐나다에서부터 미국, 멕시코까지 남북으로 이어지는 대산맥인데요. 그 길이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약 4,800여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이 서울과 베이징의 직선 거리가 약 950km 정도인데요. 그 5배가 넘는 거리죠.
네.
이 산맥에서 가장 높은 곳은 콜로라도주에 있는 마운트 에버트로 해발 4,401m가 됩니다.
네, 백두산의 높이가 2,744m인데 얼마나 높은지 짐작이 되네요.
그렇죠. 그런데 저도 바로 이 마운트 에버트를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사실 거기까지 자동차 도로가 나 있습니다.
예.
여러 해 전에 차를 타고 올라갔죠. 이 세계에서 자동차 도로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곳이라는 기록이 있는 곳입니다. 이 워낙 높은 곳이어서요. 중간 어느 지점부터는 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툰드라 지역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꼭대기에는 풀도 별로 없고 바위뿐이었습니다.
네, 전망이 어떻든가요?
시야가 다 로키 산맥의 높고 낮은 산들이었습니다. 사면이 다 그런데요.
예.
희미하게 보이는 저 끝에 능선은 하늘과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들시들하면서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 있었어요. 저도 어지럽고 맥이 빠졌고요.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기념품점에 가서 아스피린을 사 먹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아, 산소가 희박해서 그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워낙 저처럼 찾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요. 그 기념품점에는 아예 아스피린을 상비약으로 놓고 팔고 있었습니다.
예.
네, 저도 먹고 좀 회복이 됐죠.
아, 다행이네요. 네. 네. 자, 그렇게 높은 산맥이 가로놓여 있으니 당시로서는 미국 동서를 잇는 길이란 있을 수가 없었겠죠.
예.
자, 그런데 탐사대는 어떻게든 태평양 쪽으로 가야 하는데 막막했겠네요.
그래서 안내해 줄 인디언 부족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맨단을 떠난 지 5개월이나 됐는데 단 한 명의 인디언도 만나질 못했습니다. 이 지형으로 보아서 자신의 출신 부족인 쇼손족이 부근에 살고 있지 않을까 이런 그 사카가웨어의 말이 있었지만 확실하지가 않았고요. 루이스는 일단 선발대를 조직해서 인디언을 찾아 나섰습니다. 아, 그런데 정말 얼마 후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사카가웨어의 부족인 쇼손족 일행을 정말로 만난 겁니다. 더욱 놀란 것은 그들 부족의 추장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카가웨어의 오빠였다는 사실입니다.
네.
탐사대는 8월 30일에 이들로부터 구입한 말을 타고 쇼손족 가이드를 따라서 로키산맥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예. 결국 태평양으로 흐르는 수로에 이르게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이 로키 산맥을 넘어서 여기까지 오는 데는 약 45일 동안에 640여 킬로미터에 달했습니다.
이 탐사대는 전진을 계속해서 10월 중순 드디어 컬럼비아 강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이 강이 태평양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탐사대는 강폭이 좁고 물살이 급한 컬럼비아 강을 타고 내려가서 드디어 1805년 12월 3일 태평양에 도달했습니다.
원장대는 이곳에서 겨울을 나기로 하고 12월 7일 컬럼비아강 남쪽 오늘날의 오리곤주에 기지를 세우고 포트 클레솝이란 이름을 지었습니다.
센트루이스의 캠프 듀부아를 떠난 지 573일 6550여 킬로미터에 이르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안개가 잦은 데다 비가 많이 내리고 사냥감이 별로 없는 태평양 연안에서 월동을 하기란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래도 약 4개월 동안 각종 조사를 실시하고 돌아가는 여정을 준비하게 되는군요.
네, 이듬해 3월 28일 눈이 녹자 센트루이스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한번 왔던 길이라 돌아가는 여정은 훨씬 빨랐습니다. 이 탐사대는 그냥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7월 3일부터는 루이스가 북쪽, 클라크가 남쪽에 새로운 귀로를 개척하면서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예, 한 달여 만에 이들은 미주리강 부근에서 다시 합류한 후 맨단을 거쳐 1806년 9월 23일 세인트루이스에 도착을 합니다.
태평양까지 가는 데는 19개월이 넘게 걸렸는데요. 돌아오는 데는 6개월에 불과했습니다. 처음 출발했을 때의 대원 중 단 한 사람만이 맹장염으로 숨졌을 뿐 전원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네, 세인트루이스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지 궁금하네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잘 몰랐던 탐사대가 돌아왔다는 건 놀라운 소식이었죠. 이 세인트루이스 시민들은 선창에 도열해서 탐사대를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제퍼슨 대통령도 이들을 백악관으로 불러 성대한 축하연을 베풀었습니다. 또 루이스를 루이지애나 영지의 지사로 임명하고 광대한 땅도 하사했습니다. 클라크도 루이스의 뒤를 이어서 루이지애나 영주에다 인디언 문제 감독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이들의 탐사는 미국이 로키산맥을 넘어서 오레곤 지역까지 영역권을 주장하는 유력한 근거가 돼서 미국의 영토 확장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한 이들의 탐사는 미시시피강 건너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서부 개척의 길을 닦아놓았습니다.
오늘날 이들이 다녀온 자리에는 루이스와 클락이라는 이름의 산과 강, 공원, 학교, 박물관 등 여러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곳곳에서는 그때를 재현하는 행사도 열려서요. 이들이 이룩한 업적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네, 인물 아메리카. 지금까지 미국 건국 초기 광대한 대륙을 건너 태평양에 도달하는 길을 처음 탐사한 메리웨더 루이스와 윌리엄 클라크의 이야기를 2회에 걸쳐 보내드렸습니다.